오늘과 다음 주일은 에스겔서 공부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도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한마디로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천둥, 번개, 구름을 동반하는 네 생물인 그룹 혹은 복수형으로는 캐러핌이라고 그러는데 그룹의 영에 해당하는 기괴한 눈이 박힌 네 바퀴 등 이미지, 비전, 메타포, 심볼릭 액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보 광고를 보면 애니메이션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1장과 10장을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의혹을 품게 합니다. 책 구석구석에 그의 고뇌와 고생한 흔적, 고통의 표현이 절절합니다. 대단히 복잡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바벨론 포로 엿들었습니다. 1장 1절. 전쟁에 패한 왕의 신하들, 정치 고위층, 고급 장교, 대제사장 같은 상류 지식인들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기준으로 보면 끌려왔습니다. 이 부끄러운 꼴 어떻게 봐야 하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 하지 않는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당한 수치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에스겔서가 담았습니다. 여타 선지자처럼 에스겔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포로 생활,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아, 우리가 받는 심판은 구원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지난주 설교 결론처럼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방식의 일부가 심판이십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이 심판이 아닌 이유입니다.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야외 샴마, 야외 there.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소망을 말하고 변화를 논하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책 속에 가장 선명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해골이 살아나는 장면이죠. 마른 뼈가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에스겔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죽음, 파괴, 소망 없음 다 열패감이 아니던가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 약속에서 죽음과 절망이 최종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책이 좀 괴이한 건 맞습니다. 이미지도 이상하고 말도 거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회복과 치유, 변화,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메시지를 들고 우리 독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에 대해 뭘 얼마나 압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스스로 밝힙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주례하고 싶었겠죠? 사방이 하나님의 임재 혹은 강림과 좌정으로 보는 성전 한가운데 에스겔이 있습니다. 제사장 용어, 모독과 모욕과 거룩과 정결과 부정과 같은 언어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제사장 학교, 신학교 전통의 영향을 깊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선지자가 됩니다.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입니다.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로 사는 암울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점 하나 소개합니다. 포로 전 남유다에 있을 때는 선지자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냥 그는 잡혀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를 당시 그는 본토 유다가 아닌 먼 땅 바벨론에 잡혀온 노예요 종입니다. 끌려올 때 경험은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받았던 훈련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 또래 똑똑한 젊은이들이 끌려오면서 자결하고 싶거나 살아야 한다면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학교 다니던 청년이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 두 요소, 제사장과 선지자가 에스겔 메시지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궁금하죠?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경이 좋은 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국가 멸망에 대한 반응을 적어 놓았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제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사야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소개했던 당시 패권국 아수르가 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잠시 약체였던 애굽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패권국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신흥강자 바벨론에 대항해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더 작은 나라 남유다, 또다시 강대국 텀바구니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가 BC 609년,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100년 이후 에스겔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애굽에 붙을까 아니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칠까, 이런 정치 상황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살아들었습니다. 이들의 판단 혹은 신학적 판단이 궁금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 백성에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애굽과 손잡는 짓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런 국가 존망 상황에서 지식인들, 선지자들 사이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자호란 중 포위 공격당하던 남한산성, 척화파, 투항파가 성 안에 갇혀서도 싸웠더랬죠. 당시 노론소론 남인북인 사이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지 후대 역사는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국가 운명의 날이 다가오기까지 투항이냐 항전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당대의 중심 사상 혹은 신학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왕은 그래, 우리가 애굽과 손을 잡자 결정했어요. 그 결과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성 안에 아사자가 생길 때까지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당했었습니다. 결국 587년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경고했습니다. 성이 함락될 거다. 불타고 무너질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에스겔은 먼저 같이 끌려온 포로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참상을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되기 10년 전에 똑똑한 젊은 엘리트들과 함께 먼저 포로로 잡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갑작스레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당시 에스겔보다 손위 어른들도 이미 같이 포로로 잡혀 왔었더랬습니다. 같이 잡혀온 자들은 에스겔에게 와서 희망의 말을 듣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희망의 말이 뭐 있겠나? 역사의 방향을 틀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르신들, 끌려와 사는 이 지점에서 자리 잡고 일상의 삶을 사시지요. 열악한 삶의 조건이지만 지배 세력 바벨론 정권의 굴욕 조건을 내서라도 살아남으세요. 10년 먼저 잡혀온 어르신 당신들이 고생한 만큼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포로들 몇만 명이 우리처럼 끌려온답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십시다. 이 위기에 우리 민족이 여기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네, 여느 선지서처럼 심판과 구원 구조이지만 특이한 점은 심판 단어 사이 희망 단어가 항상 발견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구원의 단어가 많은 곳에는 심판의 단어가 얼핏 보입니다. 의도 같아요. 독자들이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구원이 있어요. 혹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멸망입니다. 그게 심판이든 구원이든 에스겔 전반부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사장 교육받은 자가 선지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었어요. 아, 율법적이야. 중요하지도 않아요. 도움도 안 돼. 대부분 이런 생각일 겁니다. 모세 오경에서 찾을 수 있는 제사장 신학에 대한 편견입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레위기 민수기와 연결된 제사장 신학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렌즈로 이 책을 보지 말고 제사장 렌즈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ophany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에스겔에게 보인다는 메시지예요. 1장부터 웅장하고 거대하고 복합적인 그런 비전이 보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보이십니다. 당시 우리의 주인공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대부분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에스겔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템플, 성전에 나타나지 않고 경계선을 뚫고 포로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좌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성전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신 하나님. 너무나 신기하죠? 또 다른 제사장 관련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선지자들을 투어시키는 것인데요. 일종의 몽롱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번쩍 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8장에서 11장에 있는데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가증스러운 모습, 그것도 성전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포기하실 거다, 떠나실 거다, 성전이 더럽혀진 이 마당에 하나님은 떠나시겠다는 것이죠.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포로로 와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성전이 될 거야. 이거 당시에는 성전 중심, 즉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학으로부터 혁명적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어디든 계신다. 심지어 포로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낯선 땅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잃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지극히 제사장 신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럼 떠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극히 레위기적, 민수기적 거룩함에 기초한 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오물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더러워졌기에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신학입니다. 그렇지만 논란도 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보다 약하단 말인가? 싸움에서 진 거야? 이에 에스겔이 답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 백성들의 죄 문제야. 우상 숭배라는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제로 성전에서 밀어낸 결과야.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아귀에 성전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미지, 제사장적 비전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의 구원에 대한 방식입니다. 에스겔서 책 마지막에는 새 성전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장대하고 정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43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예루살렘에서 떠나시자 파괴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어 백성 가운데 사시는 비전 말입니다. 오늘 설교 영어 제목은 하나님이 돌아오심이고 한글 제목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입니다. 영광이 떠남, 그러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옴.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강이 흐릅니다. 예루살렘과 흐르는 주위의 땅을 변화시킵니다. 게다가 사막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피조물들마저 회복합니다. 이게 에스겔 제사장적 시각으로 보는 에스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에스겔은 심판과 구원 프레임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 표현 제사장적 시각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에스겔이 본 비전에 나오는 그 영광의 카보드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도 그 카보드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 신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들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심입니다. 배척, 외면의 장소에 함께 하심, 동행하심입니다. 강제로 이주해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난민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심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카보드는 성전으로 다시 가십니다. 언제요? 가능하다면 백성들도 귀향하는 때이겠습니다. 마른 뼈의 환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도 성전이 재건되고 거룩하게 된 후에 돌아오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한정된 곳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알현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현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교훈일까요? 실제 현실에 적용하자면 멋진 변증법입니다. 어떤 이에겐 영성이나 신학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만 기대고 성전 같은 공간을 배제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형식, 그 실제로 보이는 그 유형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상실될 수가 있죠.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겐 그 공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식인데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든 성전을 떠난 먼 포로 지역이든 둘 다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이해하고 둘 사이의 파라독스, 역설관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그 초월과 내재를 통합했을까요? 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하고 실험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안에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즉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컨셉이 에스겔서에서 나왔습니다. 획기적입니다. 포로 생활 경험에서 나온 이 컨셉, 강제 이주, 난민 트라우마 참상을 겪었던 포로 경험에서 나온 메시지, 이게 에스겔서예요. 이런 참상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시어 생명을 혹은 활력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포착하려면 에스겔서 34장이 참 좋습니다. 목자 이미지예요. 인간 목자들이 성전과 땅과 백성과 자신들의 책임을 훼손시켰습니다. 더럽혔습니다. 저들은 권력자, 가진 자로서 약자와 소외된 자에게 가증한 짓을 행했습니다. 다친 양을 치료하지도 않았습니다. 돌봄도 없고 방치했던 목자들입니다. 저들의 권력 남용, 오용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즉 샬롬의 언약 선포를 위해 오십니다. 샬롬의 언약, 샬롬의 관심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존재 모두를 인간으로 감싸는 웰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세상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다른 권력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의 관계 말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아닌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샬롬의 관계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에스겔서에 하나 또 있습니다. 뭡니까? 새로운 마음,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성령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 말입니다. 마른 뼈 비전에서 발생했던 새롭게 함, 부흥입니다. 부활입니다. 마른 뼈에 새 생명, 새 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뼈인데 부름을 받았다면 희망을 말하라는 주문이겠죠? 마른 뼈 같은 세상을 향한 선포를 하라는 주문입니다. 백성들의 말이 놀라운데요. 우린 모두 망했다. 소망이 없다. 즉,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는지 내 개인이나 우리 믿음 공동체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뭔가 우리에게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선지자적 말씀에 대한 필요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토로 회복할 때 그 땅도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고 새 영을 받으면 땅도 소출을 냅니다. 피조물도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땅, 생태 환경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반역, 불의로 영향을 받았던 이 땅, 생태 환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때 이 땅들도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인간인 우리에게는 물론 인간이 아닌 피조물에게도 거룩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의 관계를 좀 더 말씀드리고요. 카봇,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것까지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난해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결국은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